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서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노아 홍수의 사건들을 함께 나누었고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를 구원하셨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장으로 들어가 보면 비가 그치게 되는데요. 자, 성경을 보죠.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에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나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70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우리는 방주의 건립과 홍수의 진행이 있어서 이제 홍수가 누그러지는 과정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념하시자 이제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땅이 물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이 150일간 땅 위에 창이란 후 260일간 걸쳐서 물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역시 홍수가 국지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5절로 6절을 보죠.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이 구절에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대홍수 이후 새로운 역사의 시작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유의하여 보십시오. 7절로 8절입니다.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자 지면의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솔직히 노아는 새만 관찰하였던 것이죠.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 이들 두 마리의 새를 내어놓았습니다. 9절로 12절을 볼까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한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까마귀와 비둘기에 관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여기 8장에서 아주 엄청난 영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진리를 발견하였다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1년 이상을 보낸 후에 먼저 그는 까마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까마귀에 대한 기록은 거기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돌아왔을 때는 비둘기가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저는 왜 비둘기와 감람 잎사귀가 항상 평화의 상징으로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 내용들 아시잖아요. 어쨌든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감람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비둘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비둘기가 두 번째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제 심판은 완전히 끝나고 다시 지상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주에서 나온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대홍수 심판을 자초했던 아담의 후손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대홍수 이후에도 인간 자체는 전혀 개선되었거나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대홍수 전과 다른 점이 어찌 보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엄청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노아는 여기에서 새를 살펴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어 놓았고 그 까마귀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까마귀가 되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까마귀가 무엇을 먹고 사는 새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습니다. 홍수 이후에 온 천지에 엄청난 양의 동물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명한 사실이죠. 그것들을 먹느라고 까마귀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먹는데 정신이 팔린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왔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까마귀로서는 그보다 멋진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까마귀는 불결한 새에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 비둘기는 정결한 새에 속합니다. 노아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방주에 들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비둘기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지요. 비둘기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소식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어 보냈던 비둘기가 돌아옴으로써 노아는 이제 더 이상 새를 살펴보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비둘기가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보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노아는 심판하던 물이 완전히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성경의 모든 위대한 진리들이 창세기에 암시되어져 있다는 말씀이 적힌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는 자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두 가지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록 믿는 자이지만 우리 속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모두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고 로마서 7장 16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 본성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심판받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먹이가 되는 죽은 시체들을 보고 기뻐한 나머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코끼리 시체 위에 올라 까마귀는 쾌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까마귀는 아마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술이라도 있었다면 거하게 술판이라도 벌렸을 겁니다. 까마귀는 상하 좌우 쉬지 않고 왕래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마치 까마귀와 같다고 봅니다. 옛사람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그것에 푹 빠져 삽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 밤까지 뭐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굳이 변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가진 이상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까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을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둘기는 심판받는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마음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되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상징하고 까마귀는 옛사람, 믿지 않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옛사람 까마귀는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썩은 시체를 발견한 까마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로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인 것이죠. 어떤 교수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 교수님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 교수의 말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님의 말은 그런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옳게 보일 수 있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심판받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털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복음 전파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비둘기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둘기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방주뿐이었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새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까마귀입니까? 아니면 비둘기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 일이십니까?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땅이 마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을 같이 보실까요?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거쳤더라. 물이 거칠 때까지 걸린 기간이 261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홍수 전에 소요된 날 수는 총 371일이 되는 것이죠. 365일이 1년이니까 1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방주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국지적으로 물이 차올랐던 것이라면 이 정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홍수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발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홍수가 전 세계에 걸쳐 지구 전체에 일어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제이 세일러 박사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세일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사례는 맘모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거대한 코끼리들은 얼어있는 상태로 아시아 대륙에 길게 펼쳐져 있는 시베리아 지역 그리고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부에 걸친 툰두라 지대의 침적 토층에서 발견되고 있다. 습지에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라 고지대에서 수십만 마리씩 떼지어 있는 형태로 발견된다. 그러니까 세일러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 코끼리들의 사인을 조사해 본 결과 모두 익사했다는 겁니다. 만일 맘모스들이 습지에 갇혀버렸던 것이라면 그들의 사이는 굶어 죽은 것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북극해 만에 위치한 백해가 나오는데 백해에 있는 섬들의 지층에서 만모스의 뼈들이 검치호랑이, 거대한 엘크사슴, 그리고 케이브곰, 사냥소의 뼈, 그리고 각종 나무줄기 및 뿌리들과 뒤엉켜 있는 것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지역은 수천 수백 마일 인근까지 나무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 지역에서 1년에 3개월 동안만 자라고 있는 발육부진의 식물들은 만모스의 주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설호 그 식물들을 만모스가 주식으로 삼았다 치더라도 1600평방미터에서 자라는 식물로는 만모스 한 마리가 한 달 먹을 분량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만모스의 위장에서 발견되는 음식물들은 소나무나 사나무, 줄기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 만모스들은 침족토층이 얼기 전에 살아있는 채로 매장되었던 것이죠. 만모스들과 침족토가 갑자기 얼어붙고 현재까지 냉동된 채로 있다 하는 것인데 하나도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모스의 상아가 런던의 경매장에서 천년 훨씬 전부터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역사박물관 측도 런던의 상아 경매장에서 만모스의 머리와 어금니를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모스의 머리 상태는 살아있는 것과 진배가 없었고 원래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것은 홍수 사건의 증거가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범세계적인 대홍수를 좀 더 뭐랄까 좀 확신하게 만드는 구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오늘날 지구상에 현존하는 각 민족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로 가보실까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제 왜 노아가 정결한 짐승은 일곱 마리를 취했고 부정한 짐승은 왜 두 마리만 취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이제 노아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방주 밖으로 나와서 노아가 그런 면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분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사로 인해서 기뻐하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사실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22절로 가볼까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대홍수는 지구의 생태계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구는 그 지축이 몇 동가 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똑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지구는 중심에서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기장을 형성하며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위도에 따라서 지역마다 기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계절이 바뀝니다. 장대 끝에서 휘청거리며 돌아가는 접시처럼 어찌 보면 위험천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떨어질 듯 말 듯 하면서도 계속 돌리는 대로 빙빙 돌아가는 불안정한 접시처럼 말입니다. 계절 변화의 원인이 되는 지구의 이런 자전은 바로 홍수 이후부터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인간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반항은 창조 후 바로 시작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증거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셋째, 회개하기를 끝끝내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120년간이나 노아를 통해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결국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된 쉽고 명확한 명품 성경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